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우리 이번 주간부터 설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설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 인사를 미리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나눕니다.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설 명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날이라고 하는 명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어른들과 친척들을 찾아뵈면서 우리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 명절은 믿음 가운데서 잘 보내고, 또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우리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3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모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 또는 편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골고루 사랑하신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지역의 차별, 출신의 차별, 그리고 피부 색깔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학력의 차별이 있습니다. 또 종교의 차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합니다. 사실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10대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흑인교회, 백인교회, 또 한인교회,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다민족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LA 근교에 얼바인이라고 하는 부유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기독교 교육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를 이제 한국에서 같이 가신 목사님들하고 방문을 하니까 성도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서 이 동양인들이 왔을까 하면서 쳐다보는 눈길을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끼는데 왠지 모르게 차갑고 불편한 느낌이 섬뜩할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여기 잘못 왔구나, 잘못 왔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백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민족 교회가 있었는데 LA에 뭐 백인, 흑인, 아시아 사람, 뭐 인디언,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울려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냉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보았던 환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이 9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안 먹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이 세 번이나 연속해서 반복된 다음에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환상을 보았으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자기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몇몇 성도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의 집으로 도착을 했더니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정중하게 엎드려 절을 하고 나서 33절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것도 로마군 백부장의 장교와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우리들도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런 저주받은 백성들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아니하셔요. 자, 34절과 35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은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모를 가꾸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 신분, 뭐 빈부,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조심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월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월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서로 저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짱깨, 떼놈이라고 불렀어요.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사람을 진화 사람, 진화징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한국 사람들, 우리 보는 앞에서는 한국 朋友, 뭐 한국 친구들 이렇게 부르지만 자기들끼리는 까오리, 빵스 그러는 거예요. 고려 몽둥이라고 그러는데 왜 몽둥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고려 놈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월의식에 빠져갖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헬라인은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을 무식한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그들을 우리가 지배했다라고 해서 식민지 백성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나와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자기 민족을 우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특히 그 우월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편협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가장 큰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훈련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도대체 땅끝이 어디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럽다고 생각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린다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시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우월의식과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차별 없는 교회, 차별 없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요, 바른 신학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며 사랑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대표격인 안디옥 교회를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살던 외국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디옥에도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해서 그들을 세계 선교를 하도록 파송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방인들이든 아랍 사람이든 터키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차별 없이 한 형제 자매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차별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조건이나 배경,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소외되거나 무시되는 일이 없고 누구나 화합하고 존중하며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주의 사랑의 화목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또 신앙이 오래된 자는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감싸 안아주고 섬기고 함께 인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날 참 윷놀이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윷놀이에도 재미가 있었고 또 뭐 나중에 경품 뽑기 할 때도 재미있었고 참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특별히 청년들을 조장으로 세운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음 세대를 밀어주기 위해서 청년들을 조장으로 세우니까 그 아이들이 신이 나서 막 그냥 그 열심히 청년들이 그 조어 말도 놓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윷도 던지고 하면서 이 남녀노소가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한 교회를 이루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차별하지 않고 함께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에 대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근데 38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39절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40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을 했던 증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 구세주이시며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중심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것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의 또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 지역에 몽블랑 산이 있습니다. 해발 4,807m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면서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몽블랑 정상을 등반하는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젊은 의사가 몽블랑 정상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산 밑에 마을로 전해져서 산 밑에서 축하한다고 이 등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4,800m 되는 거 걸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 정상을 등반했을 때, 정복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업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려오는 거는 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 내려갈게요 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안내인이 말렸습니다. 아니 내려가는 것보다 아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몸하고 제 몸이 서로 긴 밧줄로 묶어서 서로 안전하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내려가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 올라갔는데 이 내려가는 거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혼자 내려갔어요. 그리고 무모하게 내려가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갖고 얼음에 미끄러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밧줄로 몸을 묶었다면 안내인이 뒤에서 잡아당겨서 살 수가 있을 텐데 몸을 밧줄로 묶지 않아서 결국 안내인이 잡아당기지 못해서 그는 벼랑 밑으로 떨어져서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교훈이 단순히 산에서 내려올 때 몸을 밧줄로 묶어야 된다 이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밧줄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엎드려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으로서 이 법칙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찜찜하고 힘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 속에 모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밧줄을 꼭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모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밧줄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